사사기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아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지 몰라도 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 뭐 사실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요, 왜 불편한지를.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어떤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몹시 불편하죠,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과연 이것은 옳은 것일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이 스토리의 전개상으로 보면, 결국은 입다의 딸은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는 부분,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입다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구절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이 저자가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사사기의 중요한 한 주제는 뭐냐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곧 등장을 하게 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분에 의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고발되고 있고, 이 고발되는 내용들을 듣는 우리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는 많은 왜곡 속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해석의 방법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모든 성경은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밝히 읽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좀 어둡고 어떤 부분은 좀더 밝게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꼬여 있고 힘들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앙고백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부분은 밝은 부분에 의하여 비춰짐으로써 그 말씀이 해석된다.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좀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의 서원 때문이었다라는 오해입니다. 서원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승리의 조건으로 이해된다면, 저는 그것은 성경 전체 흐름이나 특별히 사사기의 흐름에서 오해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사사기의 이 중요한 이 스토리의 전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사를 들어 쓰셨다는 것이고, 사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육체적인 힘이나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즉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가 저들을 구원해 낼 것이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11장에 등장하게 되고 입다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할 때 오늘 본문 29장에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가서 암몬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 이것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역시 구절이죠.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사이든지 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중요한 모멘트는 언젠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다가 서원하고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암몬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충동적으로 또는 실수로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해놓은 서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26절에 입다가 딸이 자기를 반기며 맞으러 나왔을 때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딸이라 할지라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옳지 않은 서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셔서 이제 전도서 5장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읽지 못해 아쉬운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제발 좀 입을 다물어라. 제발 입을 벌려서 빨리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거든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되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서원을 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있죠. 신약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경우도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다치고 멸망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 가지 예는 사무엘상 14장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하죠.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참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그들 앞에서 이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막 도주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저들을 이제 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이 블레셋 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음식을 먹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겠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공고하게 되죠. 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며칠을 굶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요나단이죠. 사실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는 요나단의 용맹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어떻게 보면 무모할 만큼 용감하게 블레셋 진을 쳐들어가서 홀로 그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저들을 추격하는데 숲속에서 꿀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꿀을 보고 반가워서 자기의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입에다 대니까 자기의 눈이 밝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 꿀이 그에게 얼마나 양약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요나단이 정녕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서원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서원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았거든요. 지혜로운 백성들이. 여러분 그 스토리의 포인트가 뭡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서원을 서원에 의하여 죽어 마땅하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나단은 용맹이 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지혜로웠다는 것이 메시지이고 문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에 대한 질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장에 보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무모한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는 어떤가 하면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무모한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듣고 그 서원에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했다 할지라도 무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원이 무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말, 우리의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이처럼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서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겠죠. 또 하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의 포인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창세기 9절을 가보면 처음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오직 테스트다, 시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여,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이죠.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편에서 드려야 될 제물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 제물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시죠. 결국은 친구라고 부름받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숙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번제를 받으신다? 아, 그거는 타당한 해석일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신명기 18장 이런 군데 이런 곳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은 결단코 너희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이 거짓신 우상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은 이방 신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됐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열받으면 일이 안 풀리면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드리면서 내일 좀 형통케 해달라고 했던 아주 무모한 인간들이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동조하시나요? 아닙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 프랙티스를 따라가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자녀를 불태워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고 한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입다의 행위를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입다는요, 안타깝지만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모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도대체 누가 나오겠다고 그가 예측을 한 걸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뭐 강아지가 와서 맞아줬겠습니까? 송아지가 나와서 맞아줬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두고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사람을 생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습니다. 딸이 아니면 누구였을까요? 그럼 어쨌든 이러한 무모한 서원은 절대로 옳은 서원이 아니었고 이 서원은 가나안 사람의 서원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원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대속의 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장자의 그 생명값을 돈으로 치를지언정 그 생명을 뺏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지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는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해석적 변수를 하나를 더하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흐르는 이 내레티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처녀의 몸으로 영구히 살아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장 39절에 딸이 한 그 내용이 나오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 다음에 딸에게 행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대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딸은 그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슬픈 인생을 구별된 자로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속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솔레이트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해석에 뭐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뭐 마음에 좀 위안을 준다면 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일종의 고발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모하고 옳지 않고 이것은 애도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깝지 않다면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야 합니다. 애가 타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 아파야, 참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사기에 드러나고 있는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온갖 부조리가 생겨나고, 정보는 홍수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리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일 뿐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정한 시스템이나 질서가 없는가? 성경에는 논리가 없는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가?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안타까워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왜곡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 또는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뭐 우리 교회 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에 어떤 단계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항상 하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죠. 교회에 와서 느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좋다라는 감정이고요, 따뜻함, 포근함, 재밌음,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주 긍정적인 그림이 그들 마음속에 그려져 있기를 바라고, 뭔가를 배운다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개가 그들 머릿속에, 뇌리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유초등부가 되면, 엘리멘터리 스쿨이 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스토리가, 스토리라인이 계속해서 깔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의 흐름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스토리 앞에 어떤 스토리가 오는지, 또 이 스토리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오는지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한 것이 유초등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교단에서 만든 한국 얘기입니다만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 공과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단으로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초등부 때 공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겁니다. 중등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신앙 고백을 공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토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을 공부해서 입교를 하게 되고, 고등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좀 안타깝지만 크리스천 스쿨을 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해도 왜곡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배격,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이 secular humanism,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유실론 사상을 우장받는 그러한 장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의 현장이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대다라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어린 시절에 배운 건 쏙쏙 들어와 있는데, 그건 남아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건 뭔지 몰라도 자꾸 배워도 자꾸 또다시 없어지는 것 같아. 어렵죠. 그러나 성경을 접해야 된다. 말씀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석 공동체, 한 단계 더 나가서 신학 공동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이 예배도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사사기 시대의 그 문제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시대가 지니고 있는 무지함과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 대화는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라고 하는 뉴욕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한 기독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하고의 대화였는데요. 이 형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형제인데 참 유능한 분인데, 이제 그곳에 새로운 어떤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레이스 머시 파운데이션에 대해 저는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그레이스 머시 파운데이션은 재밌게도 한인 1.5세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이 헤지펀드 매니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잃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300밀리언 달러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액수를 투자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이 파운데이션의 액수가 그 안에서 물론 더 불려가겠죠. 1년에 한 200개의 기독교 단체를 돕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고, 이 파운데이션의 규모로 봤을 때 아마 기독교 파운데이션으로서는 미국 전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이고, 이것을 한인 1.5세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목회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편을 여인 이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결국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이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파운드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걸 갖고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교육자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읽자니 혼자 읽자니 너무 안 들어가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드라마 성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드라마타이즈 된 성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배우와 성우들을 섭외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드라마타이즈 바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국어로도 만들었답니다. 한 20여 명의 배우와 성우를 써서 최근에 일본어도 완성됐답니다. 일본의 최고의 배우 20명을 써서 중국어도 만들었고 러시아어도 만들었고 많은 다국어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S라고 하는 기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무브멘트로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고 있는데 맨하탄의 수많은 회사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Public Reading,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경이 읽혀지고 또 성경을 읽는 것으로 중요한 하나의 모멘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3분 정도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20분 내레이션을 합니다. 드라메타의 성경을 틀어놓고 또 눈으로 보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20분 구약, 20분 신약을 읽고 나서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온 구절을 하나씩 몇몇 사람, 뭐 다도 아니고 쉐어를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성경 공부도 아니고 어떤 뭐 말 그대로 깊은 쉐어링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는 참 마음속에 들어왔다 정도까지만 쉐어를 한다는 겁니다. 한 시간씩.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사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까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러한 성경을 듣고 읽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성경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정리하고 어플라이하는 단계까지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세계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한국교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룬 기독교는 아닙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신학은 여전히 서구교회들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한글로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마을마을 가보니 특별히 서북지역을 들어가 보니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그 쪽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그 성경을 읽고 있더라, 그 보고 있더라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중에 전래될 정도로 참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 한글의 리바이벌은 선교사들을 통해서라기보다 이 기독교의 전례를 통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맙게도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결정하기를 한국에서 모든 기독교 문서는 한문이 아닌 한글로만 만든다. 결국 그래서 한글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과정에는 기독교 선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있어서 글을 깨우치는 것이나 문명을 깨우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성경을 읽는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뭐 대단한 주해가나 대단한 신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 스토리텔링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흥사들의 그 생각을 하면 막 사운드 이펙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고 했습니다. 한국에 어떠한 전통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성경을 크게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래를 하듯이 읊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건 뭐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loud reading of the scripture,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할머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눈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리안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크리스찬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의 무브멘트로 만든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공헌이라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렵고 어떨 때는 나눔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의 앞뒤좌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사기와 같은 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 모습 속에 저의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 입다라고 하는 한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리더의 만행.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보면 사실은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들에게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잡류. 잡류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조폭입니다. 일종의 이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출입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다. 싸움은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딸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 넘어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도 참 이상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꼭 와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왜 나를 앞에 전방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냐. 아,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처럼 와가지고 막 협박하며 대들 때에 입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의 기능 속에 말로 이들을 위로하고 말로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참 재밌는 것은 앞서 기드온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따지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그들을 말로 설득합니다.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수만 명 죽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러니까 수많은 동족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입다의 삶 속에. 다행히 입다는 6년만 다스렸습니다. 6년. 이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암몬으로부터 릴리프를 받았다? 아,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이 스토리 속에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있을 것인가?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제 마음속에 불이 밝혀지지 팍 켜졌습니다. 성경을 때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지만 다른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다른 성경이 팍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입다의 이름을 거기서 본 것 같다라는 약간 기억이 탁 떠오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들여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믿음의 선조 중에 입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입다? 입다가 뭘 잘했는데? 믿음으로 입다는 뭘 잘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입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문제점들이 그러므로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이 비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또 주위의 삶 속에 주위의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감동적인 것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아마 지난 주 중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는가. 근데 참 알게 된 건 이거죠. 입다의 스토리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참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사회, 인간의 삶은 참 요지경이다. 저도 얼마나 사람들을 사실은 마음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제가 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한국 사람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역사상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종의 부흥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 평생 마음을 열고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라면 사람들이 저한테 반문할 겁니다. 문제는 너한테 있어. 너는 어떤데? 맞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좀 큰 집회, 청년 집회에서 죄에 대한 고민을 막 좀 깊숙이 하는 그런 설교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더니 선배 목사님이 저의 등을 툭툭 치면서 왜 이렇게 자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자학은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스스로 못됐다고 고민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저는 소망을 제안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저의 사생활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참견하지 못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아마 피장 파장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망을 건다는 것은 너무 가당치 않습니다. 자학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역사의 전통을 남긴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요.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청교도. 영국에도 있었고 또 대륙에도 있었고요. 영국에 좀 많았고 그다음에 북미주에 많이 이주해 왔었던 이 청교도들.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많이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참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았고 청교도들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았고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았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체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교도적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청교도적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하자면 청교도의 신앙의 형태 속에는 자기 성찰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자기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청교도들은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뜻밖이죠. Narrative of grace, 내가 받은 은혜의 증언이라는 것이 세례를 받기 위한 반드시 가야 될 한 단계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면적 체험이 진정한 복음적 성경 성령에 의한 체험이라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나는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청교도의 방법입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내 몸이 뜨끈뜨끈해졌다 이런 것 같고는 안 되고요.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 어떤 생각에 어느 순간에 정말 막혔던 것이 빵 뚫리는 것 같은 새로운 체험들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하던 에드워즈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 좋다. 우리 한국교회는 체험적인 신앙 굉장히 강조한다.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 뭐든지 좀 열정적으로 하고, 예? 뭔가 이렇게 막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감정의 어떤 폭발과 함께 신앙의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뭐 저는 사실 저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 같은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매치하면서 발견하는 중요한 한 포인트, 예. 자, 체험적 신앙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백하자고요.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함으로 아 이젠 됐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예? 아 물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있죠. 제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그러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충함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만족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혼란이 되는지.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사실은 내향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므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증표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믿음이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를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라. 그를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마음속에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나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근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그의 부활 사건 외에는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적용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있다면 입다의 딸 단 한 분입니다. 입다의 딸은 좀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그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어리석은 서원에 의해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걸었던 서원이 내 동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당연히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참 어마어마하죠? 36절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입다의 딸은 기억이 그걸 담았던 겁니다.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다의 딸은 그의 생명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 동족, 내 백성의 구원이구나.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용을 받았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입다의 딸의 입장과 그의 말 속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1년의 나흘 동안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던 그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희생을 끊임없이 기념해야 합니다. 그 기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찬을 통해서도 하지만 매주일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희생이 끊임없이 비춰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비록 우리 너무 연약하고 우리 너무 부족하고 오늘도 안타까움 속에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제가 죄와 허물 속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의로움의 선언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듣지만 그때는 우리의 귀로 들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이구나 라고 해주시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기뻐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